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2010년도에 우린 드디어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을 맞이했습니다. 12월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지나와야 했던 달들은 1월, 2월, 3월, 4월, 5, 6, 7, 8, 9, 10, 12월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12월이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없습니다. 12월은 다 기다림과 그리고 그 앞서 과정이 있었기에 이제 12월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이 성탄을 마련하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탄, 무슨 의미일까요? 성탄절, 성스러울 성, 그 다음에 태어날 탄, 그리고 절기절 해서 성스러운 분이 태어난 날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예수께서 태어난 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것일까요? 뚝 떨어진 것일까요? 기대하지 않다가 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었고 누군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누군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구원자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해 예표되었고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비로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에 1월부터 12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12월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정된 대로 기다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신 이 날, 그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12월 25일. 그날은 예수님의 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생일이시지 예수님이 그날 오신 날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일날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일은 있지. 이번에 이제 12월에도 내가 생일자가 있는데 12월에 태어났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날에 태어난 것이고 그 태어난 날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 생일을 기념하면서 이제 막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또 맨 앞줄 매일 우리 대답 잘하시는 허집사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뭐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감사합니다. 또 강청희 권사님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뭐다? 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강청희 권사님만의 어떤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 친구다. 예수님은 뭐
아버지시다.
예, 그것도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
네. 예. 그리고 김복수 목사님. 맨 앞줄이니까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김복수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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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택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다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분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심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돌보시며 다 할 말이 있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우리의 생각에 또 다 다를 겁니다. 뒷줄 우리 맨 뒤에 우리 최은세 집사님 또 선아까지 물어보다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또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하실까요? 나는 뭐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떤 철학도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도는 인생은 뭘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인생은 무엇이다라는 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서 내가 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기차를 타고 어딘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기차를 탁 탔어요. 근데 그 기차간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은지 아세요?
나뿐이다.
네? 기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음식물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면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아, 삶은 인생은 삶은 계란이구나. 어이없는 깨달음이지만 그냥 그렇게 놀랍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죠. 우리가 주님이 길이다. 주님이 진리다. 주님이 생명이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은 좋은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능력을 그리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파란 손으로 나온 이 구절이에요. 주님이 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진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생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길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진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한 생명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 이 하나님이라는 이 목적지에 대한 길이 되시고 그 목적지에 대한 진리가 되시며 그리고 그 목적지에 대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 놀라운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많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딱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로 가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구원인데. 하나님께로 가야 구원인데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길이에요. 행함으로 길이 아닙니다. 또 선행으로 길이 아닙니다. 봉사로 길이 아닙니다. 그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길로 가다 보면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린지 또 다른 길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이 길이 진리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거짓이다. 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생명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길을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길에 대한 생명, 그 길에 대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비행기를 생전 처음 타본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제주도를 처음 가보았을 때입니다. 제주도를 처음 가보았을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비행기를 타보았는지 또 언제 제주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럼 제주도를 가게 되었는가 하면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육중한 비행기를 보면서 야, 저게 뜰까? 이게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막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뜨냐? 근데 이제 내가 비행기를 타니까 과연 이게 뜰까? 그래서 저는 그냥 창가에 살짝 붙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아, 이게 과연 뜨나? 근데 진짜 비행기가 휙 하고 속도가 나더니 그냥 몸이 뒤로 확 젖혀지더니 비행기가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400km, 500km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붕 하고 뜨더라고요. 난짝 뜨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산으로 솟구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까지 밑에 이렇게 분명히 보이던 건물들 사람들이 순식간에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즐거움, 그때 그 기분,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주도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아내랑 함께 제주도를 처음 가보는 제주도를 돌아다녀보는데 이건 진짜 외국 같더라고요. 야자수며 잘 정비된 도로하며 저는 이제 중문단지라고 이제 거기에 한국 콘도 그를 어떻게 빌려가지고 콘도로 가서 거기서 밥을 해먹으면서 신혼여행을 보냈는데 하여튼 그 경치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국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주도를 참 잘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신혼여행지가 있는데 이 신혼여행지에 배를 타고 가는 걸 두려워한다면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면 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비행기를 타면 그 배를 타면 그 목적지인 바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목적지로 가는 그 올바른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때 어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분을 오해를 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희생적이고 사랑이 많고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엄격하신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좀 잔인하신 것 같아요. 구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싫습니다. 예수님은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좋아해요. 하나님은 뭐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요. 왜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고 또 예수님은 그냥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인 것 같고 인간에 불과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다면 이 오해는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떠한 오해냐 하면 길과 목적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과 목적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그 목적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신혼여행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갈 수 있을까요? 배와 비행기를 빼고 제주도에 갈 수 있는 방법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배를 두려워하고 비행기를 두려워하면 제주도는 못 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또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행 배를 탔는데 아 나는 제주도는 안 갈래요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행 비행기와 제주도행 배를 탔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그 목적지에 가려면 그 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가기도 합니다. 지혜 씨는 신혼여행지로 어디로 갔었어요? 푸켓. 근데 내가 얘기 들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비행기 멀미도 하고 고생도 하고 비행기를 몇 번 탔어요? 올 때 한 번, 갈 때 한 번. 그거는 되게 아주 수고를 덜 한 겁니다. 우리 아직 안 왔나요? 태신 씨, 진호 씨. 태신 씨, 진호 씨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곳은 어떻게 가는 곳이냐면 비행기를 한번 탑니다. 그리고 차를 또 탄대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적도 근처에 아주 이름도 까먹었어요. 아주 멋있는 곳이라 그곳을 가려면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또 비행기 타야 도착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 갈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해서라도 그곳에 가고 싶다면 그 고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트를 잘 밟게 되면 그럼 틀림없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싫어요. 그렇게 하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뭔가 싫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원래 하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분은 원래 하나예요. 그렇다고 그게 사실은 한 분이다 생각하면 또 오해입니다. 또 그분은 또 둘이고 두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두 분이고 복잡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이 그분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에 빌립이 좀 성질이 급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겠구나. 또 하나님을 가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걸 그냥 이해하면 좋았을 텐데 빌립은 뭔가를 더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아, 그 목적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 길의 목적지가 되시는 그 진리의 그 대상이 되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같으면은 그건 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다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지금 비행기를 탔는데 언제 도착해요? 제주도는 언제 도착해요? 기다려봐라. 이 비행기를 타고 조금 지나면 한두 시간 후면 거기에 도착한다. 그 멀리 적도에 있는 신혼여행지를 간 우리 진호 씨나 태진 씨는 가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니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요? 그를 조바심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아니, 조금 있으면 도착해. 걱정하지 마. 반드시 도착해. 그렇게 말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냥 기다리다 가는 곳이 하나님인가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중에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본 자는 지금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과 목적지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특별한 위치 때문에 예수님은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를 돕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이 놀라운 어떤 의미에서의 반전인데 이 반전을 설명하는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촌으로 여행을 했다가 자기 배에서 드러누워서 한가롭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쉬고 있는 어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부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부한테 말했습니다. 왜 고기잡이를 안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몫은 넉넉히 잡아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또 말합니다. 아니 오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잡아 놓으면 좋지 않겠소? 그러니까 어부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게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설명합니다. 아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지요.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벌면 당신 배에 알맞은 더 좋은 엔진을 달 수도 있고 그렇게 엔진을 달면 더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그물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그물을 살면 그 그물을 가지고 더 좋은 배를 살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니까 어부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가가 또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당신이 큰 배를 샀으니까 선주가 되는 것이고, 또 더 그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다 보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배를 여러 대를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큰 배와 많은 배와 많은 직원을 거느린 큰 선주가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이 어부가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가가, 아, 그 다음에는 편안히 앉아 쉬면서 삶을 넉넉히 즐길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어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럼 당신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어부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선준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배를 거느리고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즐기고 있는 바로 그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거제도 갔을 때 우리 박성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 제가 이 얘기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부들이 부자래요. 배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랍니다. 그 사람들은 돈에 아쉬워하지 않는데요. 돈이 많으니까. 이 사업가, 이 이야기 속의 사업가는 이 사람이 정말 쫄쫄이 굶고 근근히 먹어 사는 오늘 하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길을 열심히 가야,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야, 그 진리를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또 연습하고 해야, 그 생명을 또 막 받고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그리고 그 길에 오른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받은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게 마음속에 느껴진 순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신혼여행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여행이 왜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왜 신혼여행지로 갔던 그 제주도가 왜 이렇게 멋졌을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해보세요. 맞습니다. 신부랑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겁니다. 제 대학 동기는 제주도에서 전경을 근무를 했어요. 제주도가 아주 끔찍하대요. 제주도가 아주 쳐다보기도 싫대요. 가면 맞으니까. 제주도 가서 맞고. 그래서 입이 터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여행이고 신부가 같이 있습니다. 신부와 함께하는 비행기가 재밌고 신부와 함께 돌아다니는 제주도 그 경치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 직장을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집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커지게 되고 저는 그 모든 생각들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집을 크게 삽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아, 집을 크게 사면 또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게요? 아,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정말 부끄럽지가 않고, 그래서 뭐 하게요? 그래서 뭐 하게요? 그래서 뭐 하게 해도 맨 마지막엔 뭐가 나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네?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바로 이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면서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길이면서 목적지. 그러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삶과 죽음도 우리에겐 경계인 거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물 밖에 있는 것과 물 안에 있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큰 차이죠. 물 안의 세계와 물 밖의 세계라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그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지가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빨리 도착해요? 빨리 도착해요? 그렇게 징징거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의 그 시간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받는 이 생명의 공급의 순간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마라가 아닙니다. 네가 정 그걸 못 믿겠거든, 그럼 관둬라가 아니라, 정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했던 일들을 인하여서라도 나를 믿으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진리 가운데서 저버리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또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세군은 자선 냄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아름다운 트리와 네온사인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탄의 분위기가 아직 뭐 완전히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길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내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명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니 예수님 말고 그 다음 거요, 내년도 무슨 뭐 재정 계획이요, 내년도 뭐 일터요, 내년도 학업이요, 내년도 뭐요, 그게 더 커서 지금 12월에 주님이 오신 이 기쁨,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감격,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 보여주시는 그 온전함,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모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트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분위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 이제 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절기가 됐구나 이 달이 됐구나 이걸 깨닫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순간 벌써 우리들에게 주님은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주시는 생명 함께 누리는 이 12월 온전한 12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옆에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미 와 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그 길에 들어선 순간 그 진리를 깨달은 순간 그 생명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살았건 죽었건 간에 우리가 혹은 슬프건 괴롭건 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건 이루어지지 않았건 간에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 성탄의 사모함을 통해 성탄의 기쁨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214장 함께 보겠습니다.